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목사님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니까 예,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상가 2층에 개척을 했는데 1층에 무당 점집이 있었습니다. 2층에 교회에 올라갈 때마다 무당 점집 옆을 이렇게 지나면서 도대체 무당이 굿하는 게 뭔가 말로만 들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게 궁금하던 차에 얼마 후에 그 무당 집에서 굿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 구경하러 들어갔습니다. 신나게 굿판을 벌이던 무당이 갑자기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신이 안 내려. 자, 예수 믿는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쭉 들었어요. 접니다. 예. 저 위층에 사는 목사인데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아이고 목사님 빨리 위층으로 좀 올라가 주세요. 목사님 때문에 신이 안 내려서 구판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올라가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궁금함을 참고 올라갔습니다. 다음 주일이 됐는데 이제 개척교회라서 사람도 별로 없는데 새 가족이 7명이나 새로 찾아온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죠.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늘 있으니까 예, 개척교회 새 가족 한 명 찾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예. 너무나 기쁘고 신이 나가지고 아주 설교가 더욱더 힘있게 선포되고 그리고 설교를 잘 마치고 예배를 잘 인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처음 뵙는 얼굴인데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누구 소개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래층 무당 집에 점보러 갔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진짜 복 받으려면 위층 교회로 가십시오. 그래서 왔답니다. 어쨌든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기억해 두고 있다가 정말 무당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며칠 후 이렇게 교회 주변을 이렇게 다니는데 길 가다가 무당 분하고 이제 무당 분이에요. 분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다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유 동종업종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그쪽 분들도 가끔 오세요. 예. 예. 동종업종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예, 나도 진짜 종교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곧 얼마 있으면 이거 정리하고 교회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교우님들 잘 오셨습니다. 혹시 무당이 보내서 오신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당집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동종업종 아닙니다. 이건 예,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동종업종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착각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은 슬피 우며 통곡하는 우는 자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을 때는 출애굽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무르며 할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군사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작전회의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모든 군사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전투력이 빵이 됩니다. 아, 설마 그 정도인가요? 진짜입니다. 창세기 34장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걸 보고 그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세겜성에 찾아가서 잘 거짓으로 그들을 속이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디나와 혼인하게 해주겠다. 그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았고 3일이 지났을 때 가장 힘들 때 딱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가서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완전히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전투력이 0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왔다는 것을 온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모든 군인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당장 적이 쳐들어와서 여기서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괜찮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또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그런 신앙의 열정들이 다 식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 땅의 우상과 그런 음란한 문화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열정들이 다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청년 때 열심히 교회를 나가다가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해보니 신앙생활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겨우 지키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교회에서 점점점 멀어져 버리고 신앙이 식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다가 조금 힘들다고 가나안과 타협하고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 방식으로 땅의 풍성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올 때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지 않느냐? 너희들 어떻게 출애굽에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데 왜 그 하나님을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 가나안의 바알을 따르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길갈에서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할례를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 같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것 같았던 그 뜨거운 신앙,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 그것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고 그것을 왜 버렸냐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듣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영접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뜨거움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간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자녀된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갈의 방법이 좀 무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저기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전투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그런 할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뭔가를 좀 남겨놔야지 세상의 방법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왕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심하게 생각하면 사회생활 포기하겠다는 이야기하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사회에서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손을 잡기보다는 차라리 세상에서 왕따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런 소망보다는 가나안 땅에서 더 빨리 자리 잡고 더 빨리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부유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무모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세상에서 티나지 않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내 모든 걸 걸어놓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예측 가능한 내가 봐도 또 세상 사람들이 봐도 좀 고상하게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너무 쉽게 세상에 안정된 길을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길갈에서 했던 방법처럼 가나안에서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좀 이상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 그러한 문제도 신앙적인 이유에서라면 단연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생활하면서 고민도 좀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하고 남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고민도 좀 해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게 되고 의를 위해서 때로 핍박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비록 고난이지만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비로소 정말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 맛보는 그러한 생활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싫었어요. 현실은 너무 거대하고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택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성공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순수했던 자신들의 모습, 조상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지 스스로 보고 느끼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줬습니다. 즉 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224번 나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탁 해서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14번은 동명이인이라서 우리가 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이름은 210번이 나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8장 29절하고 오늘 읽은 사사기 2장 8절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건 사실 같은 이야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평하면서 이렇게 평한 겁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건 여호수아의 묘비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기에 잠들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베드입니다. 에베드. 명사형으로는 에베드, 그래서 종이라는 뜻이고요. 동사형으로는 아바드, 그래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2장에는요, 이 에베드, 아바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7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건 아바드, 야훼.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의 종, 에베드, 야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면 똑같은 아바드인데 똑같이 섬기다인데 대상이 달라졌어요. 순식간에 대상이 바뀝니다. 11절에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세상에 바알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13절에는 또 하나가 또 붙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름 앞에 이름과 함께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올 때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에베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는데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바알의 에베드, 바알의 종, 또 바알을 섬기는 바알 아바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기서 섬길 것이라도 뭐예요? 아바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불러내셨습니다. 즉 여호와의 에베드, 여호와의 종, 여호와만 아바드하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시대에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만 섬기라고, 여호와의 종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묘비명에는 그는 여호와의 에베드로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이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바알의 에베드로 살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명함에는 여호와의 에베드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바알의 에베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에베드에서 바알의 에베드로 변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여호수아의 세대 말고 바로 그 다음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조차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바알과 아스다롯,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것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치고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의 종으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인 호기심이 많아서, 무당 점집에는 도대체 굿을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기웃거리다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바알을 숭배할, 바알에 대한 관심은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삶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던 그런 목축업이라는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농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농업에 대해서, 농사 짓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면 그러면 비가 내리고 싹이 나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땅은 거짓말 안 한다, 열심히 일하면 땀 흘린 만큼 거둬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농사 지을 줄 아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농사는 아무나 짓습니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가끔, 아이고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 뭐, 이러다가 저랑 무지하게 많이 싸웠어요. 아무나 농사 짓는 줄 아나 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제 어제 대한 지나고 다음 절기가 2주 지나면 벌써 입춘입니다. 봄이 오고 날씨가 풀리면 뭘 제일 먼저 심는 줄 아세요? 보통 감자를 제일 먼저 심습니다. 한식 전에 감자를 심으면 제일 맛있는 하지 감자를 캘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하지가 지나면 장마가 와요. 그래서 감자가 썩기 시작합니다. 감자를 심으면 물을 얼마나 줘야 되겠습니까? 물 주면 안 돼요. 물 주면 썩습니다. 감자를 반 잘라서 엎어서 심습니까? 뒤집어 심습니까? 엎으면 좋지만 뒤집어도 시어렇게 올라옵니다. 뒤집는다고 해서 땅 밑으로 쫙 뚫고 들어가서 폐로에서 싹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아서, 생명의 신비는 놀라워서 자기가 알아서 돌아서 올라옵니다. 고추, 오이, 가지, 냉이, 이파리가 넓은 것들은 언제 심어요? 예, 5월 5일이 지나야 아, 심습니다. 왜냐? 아, 이거 경기도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제가 부모님한테 배운 거. 예, 5월 5일 때까지는 서리가 가끔 내리기도 하고요.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파리 넓은 걸 심으면 냉해를 입습니다. 김장용 배추나 무는 텃밭 가꾸시는 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처서가 되기 전에 모종을 내야 됩니다. 처서가 지나면 김장 배추가 단단하게 속이 안 차기 때문에 무가 단단해지지 않기 때문에 김장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작년에 날씨가 늦게까지 더워서 저희 매형이 처서가 지날 때까지 배추를 안 심었다가 어머니한테 무지하게 혼이 났습니다. 받아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뭐 귀농하실 것도 아닌데 이거 요즘은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뭐 언제 심을까요? 다 알려줍니다. 하지만 요즘엔 인터넷 보고서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인터넷 보고 다 확인해서 정보를 얻어서 심을 수 있지만 예전에 정보가 그렇게 흔하지 않을 때는 아버지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그게 자손에게 그 지식이 쌓여져서 넘어가고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농사의 정보가 정보를 이어줄 정보를 알려줄 그러한 노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그냥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덮어야 된다 이런 거나 알지 뭘 언제 심어야 되는지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몰아내야 될 가나안 백성들은 그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농사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곡식에 소출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고 한 말밖에 못 거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씨를 뿌리면 한 가마 두 가마 거둬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 복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추수를 할 때마다 수확을 거둘 때마다 우리도 가나안 신들에게 절해서 그래서 많이 수확을 거두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가나안 신에게 올리는 제사는 폼이 나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양을 잡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살을 불에 태웁니다. 피비린내 나잖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만약에 예전 방식 그대로 왔으면 혹시 목사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단에서 이렇게 각을 뜨고 여기서 제사를 혹시 번제를 드리고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을 제사를 완성하셔가지고 모든 피제사가 이제는 멈추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집성촌에서 자라가지고요. 이 가을 거지하고 나면 겨울 되면 그 동네에서 시제를 드립니다. 다 집안 어른들이라서. 그럼 돌아가면서 돼지를 잡아요. 저희 집 차례가 오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잡으시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저보러 잡으래요. 전 군대에서도 돼지 잡아봤어요. 잡는 건 괜찮아요. 잡았어요. 그런데 잡고 나면 이제 내장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지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고기 따로 이렇게 하거든요. 전 그거 보면서 그 냄새가 역겹고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참 제가 잡고 이런 얘기를 해요. 돼지를. 저 그래서 지금도 순대 못 먹고 내장탕을 못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잘 못 먹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걸 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바알 숭배하는 건 다르잖아요. 여기는 폼나요. 여기는요. 굉장히 우리 형님 음란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음란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나죠. 폼납니다. 그 신전은 멋있게 잘 제단이 꾸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느낄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에 그렇게 풍년이 되고 많은 소득을 거두는 것은 뭐 때문에? 그들의 신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농사법을 배운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농사법을 배운다는 것은 그냥 언제 뭘 뿌리느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농사법에 얽혀있는 이야기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생기나 바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서 여름이 다시 봄이 다시 시작되는 거야.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 성관계를 하면 그래서 비가 쏟아지고 풍성하게 열매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바알에 대한 그런 생각들, 지식들이 늘어나고 바알을 숭배하는 마음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믿져야 본전인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 광야의 신, 싸우면 이기게 해주는 신, 하나님은 그대로 섬기고 농사 지을 때에는 바알, 농사 지을 때만 바알을 찾습니다. 양다리 걸친 거죠. 신대원 다닐 때 4월 초파일 날 어디 갈 데도 없고 교회에서 소풍도 안 가서 기숙사에서 형들이랑 같이 이렇게 TV 보고 있는데 같은 방에 있는 선배가 종로에 이렇게 보신가 쭉 차 맞고 연등 행사하는데 이렇게 불 하나 들고 있는 저분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이러는 거예요. 아이 설마. 다시 보니까 권사님이 잠깐 방송하는데 잠깐 찍혔어요. 교회 가면 여쭤봐야지. 긴장이 우리 다 기대가 되잖아요. 다음 주가 돼서 그 다음 주가 돼서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어도 맞대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나이도 많은데 천국에 못 가면 극락이라도 가야죠, 목사님. 양다리 걸치셨어요, 권사님께서. 전쟁할 때는 여호와, 농사 지을 때는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하세요. 우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여긴다는 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긴 것은 우리보다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미신적이고 우리보다 더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하루하루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신앙이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기보다는 더 많은 소득을 거두고 더 부유해지고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줄 수 있는 바알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바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신앙의 양심을 사도행전 19장 사이에 탁 끼워놓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물질이 주인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19장에 그걸 끼우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는 어디요? 누가복음 1장에 끼우셔야 합니다. 그리고서도 그래도 나는 교회에 나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월요일부터는 다시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물질이고 세상의 성공입니다. 이걸 두고 노래도 있어요. 사사기나 교회나 도찐 개찐 이러십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현대의 그리스도인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말고요. 도찐 개찐입니다. 그야말로 동종업종 종사자입니다. 비록 농사를 좀 천천히 배워도 시행착오를 겪어서 수확이 좀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농사법대로 지어가야 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의 농사법 대신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죠. 여호와를 아바드하는 여호와의 에베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몇 년은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토록 가나안의 수확량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힘들게 살기보다는 쉽게 농사하고 쉽게 성공하고 쉽게 부유해지는 방법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분이 누구인지 다 망각하고 여호와의 에베드가 아니라 바알의 에베드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풍성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보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더 부자되고 더 뛰어난 문명을 만들어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유함을 보면서 부러워서 야 우리도 저렇게 더 수확 많이 거두는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보고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라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나안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다산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음란한 문화와 더러운 가치관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은 신들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풍요를 달라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물을 바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어린아기를 불태워 바칩니다. 자식이 생산의 상징이고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신에게 바치는 헌물이 되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어린아기를 불태웁니다. 수천의 영아 유골 항아리가 이 가나안 고고학에서 가나안 유적지에서 발굴되곤 합니다. 내가 가진 갑의 능력을 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을을 향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노예처럼 대하고 횡포를 일삼고 착취하는 것, 이게 가나안 문화입니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음식에 유해물질 첨가하고 수백 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철근 기둥 하나씩 빼먹고 세균이 검출된 음식인데도 다시 또 폐기해야 되는 걸 모아서 재활용하고 무슨 짓을 하든지 내 소출만 늘어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것이 용서되는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 그것이 가나안 시대이고 그것이 또 똑같이 이 시대입니다. 뒤에 있는 구급차에서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조금 손해보기 싫다고 막아두고 비켜주지 않는 거, 내 유익에,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남들의 피해를 눈 봐주지 않는 것. 많은 이 시대에도 수많은 가나안 문화가 이 사회를 뒤덮고 있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그 더럽고 음란하고 어두운 문화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어두운 그 땅을 밝혀야 했습니다. 똑같은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만 바알을 의지하지 않고 아스타롯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짓는 농사법, 그리고 그것을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위해서라면 어린 자식까지라도 신에게 바치는, 약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소출을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더러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알의 방식으로 해서 몇 가마씩 거두는데 자기만 여호와의 방식으로 해서 조금밖에 수확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일확천금은 아니어도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두운 가나안에서 여호와의 에벳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저도 잘 사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무조건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어두움 속에 빠져서 어두움 속에 빠져가면서까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잘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대학 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박사학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고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부터 담배값이 올라서 금연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면서요. 담배 피우는 분들도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금연한 인간들이랑은 상종하지도 말자, 그런 독종이 어딨나,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머리로는 안 피워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몸이 안 따라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담배를 사게 되고 남들이 그것도 안 되면 남들 피고 간 꽁초까지 뒤지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리로는 가나안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다라고 말했을 때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삶을 버리질 못해요. 가나안의 농사법이 훨씬 더 소출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훨씬 더 부유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복임에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비참한 삶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에벳으로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땅에서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의 에벳으로 살아가게 되면 말 그대로 종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누략질 당하며 살게 됩니다.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차지했던 그 땅에서, 자기가 주인이 된 그 땅에서 오히려 종살이하게 되고 그 땅에서 약탈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출애굽하기 이전에, 광야를 지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살던 거랑 똑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민족들에게 숱한 신화를 남기고 그들의 마음을 녹게 하면서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전설적인 민족이 오히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의 땅에서 조롱당하고 착취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러한 처지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에베드가 아니라 바알의 에베드로 살다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참 답답한 마음 많이 듭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멋진 삶을 지나서 룻기, 또 사무엘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사기가 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혼란과 실패의 기록인 사사기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회복되고 타락하고 회복되고 타락하고 이걸 그렇게 반복을 하는지.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은요, 이 사사기의 시대처럼 오늘날 교회의 시대와 딱 맞아떨어지는 시대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패배시킨 도성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들어와서 버티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닮아가고 그들과 타협해서 함께 삽니다. 그러한 타협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고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미 힘을 잃은 마귀의 그 세력들과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때로는 세상과 너무 닮아가서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의 등불이 거의 꺼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눈으로 항상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 교회에 다시 부어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망할 것 같은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쇠할 것 같은 교회가 다시 흥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왕이 없습니다. 때때로 교회는 왜 이렇게 파가 많고 뭐 이렇게 많이 갈려 있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어느 때는 유다 지파가, 어느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때는 단 지파가 돌아가면서 사사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아마 어느 한 지파가 독점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면 완전히 무너져버렸을 거예요. 어느 때는 한 교파가, 이 교파가 타락하면 또 다른 교파가 돌아가면서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갑니다. 이 회복을 이끌어가는, 교회의 회복, 이 사사기의 회복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사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독보적인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속의 성공을 가치 있게 여기고 바알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 사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능히 건져내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롭게 선포했습니다. 사사들은 결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른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도 있었고요. 머뭇머뭇 요즘 말로 하면 결정장애자도 있었고요. 서자로 태어나 집에서 쫓겨나 조폭 두목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쾌락 중독자도 있었고요. 연약한 여자도 있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쟁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고 일어섰고 때때로 그 대가로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이 말씀을 따르는 이 사사의 세력을 누르려고 온갖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지만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어두운 때에 빛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빛을 비춰주고 우리끼리 잘 살자가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가 정복하고 있고 가나안의 그 음란하고 더럽고 이기적인 문화가 꽉 차 있는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여호수아 모세처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의 사사가 되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가족 우리 환영회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유소다. 앉아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급받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빛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성공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래서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잘 전하고 그래야 빛을 발하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해져도 나보다 더 큰 부자가 있습니다. 부유함으로 성공함으로 세상에서 성공함으로 빛을 드러나길 원한다면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으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뿐 아니라 여기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뿐 아니라 주중에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을 주인 삼는 여호와 에베드의 삶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늦게 가는 대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여호와의 에베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세상의 성공과 세속의 성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동종업종이 아닙니다.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쫓아서 바알의 에베드로 살다가 통곡하며 우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어두울수록 분별하여서 여호와의 에베드가 되어서 어두움의 시대를 밝히는 사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누리는 것이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지 않는 것은 결코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결코 성공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서 이 어두움의 시대에 주님의 빛을 비추라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더 많은 소출을 얻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다가 통곡하며 어둠 속에서 우는 인생이 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니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성공을 쫓기보다는 더디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여호와의 에베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나안의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